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아마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거죠.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전래 동화들도 보면 억울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장화 홍련전. 장화와 홍련이가 사또에게 밤에 귀신이 돼서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뭐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사람들이 억울한 것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안 보냐면 그 억울 주인공이 억울한 걸 다, 아, 그걸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좀 쉬려고, 그죠? 쉬려고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억울하고 막 오해받고 괴롭힘 당하고, 아,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드라마에서까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는 저랑 되게 어울리게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죠. 저는 이제 공포 영화는 아예 보질 못하고. 예. 그다음에 이뭐 서스펜스 스릴러. 서스펜스는 좋은데 스릴러 때문에 제가 못 보고요. 그다음에 이 반전 영화 막 억울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억장이 무너져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저 사랑 얘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 할때이 페리세이 이 말의 뜻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루에 네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 이러면 아, 저 나쁜 놈들, 아, 안 돼, 안 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바리새인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복음서들이 기록합니다. 비록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고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여 쫓아다녔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십니까? 절기를 따라 금식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어김없이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일을 마치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성경 번역에는 세리라고 번역 안 하고 세무원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아마 그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ax collector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IRS 사람들은 별로 환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세리가 사실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인 세리도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가 파견한 세리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로마놈보다 로마놈 앞잡이가 더 밉고, 일본놈보다 일본놈 앞잡이가 더 밉은 법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변절자 내지는 배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르펜이라는 카일 아이드만이라는 사람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 이 세리는 아예 사실 성전 자체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환영받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누가 세리인지는 다 알고 있었겠죠. 왜요? 맨날 세금을 거두러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왔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인터내셔널 바이블 코멘터리에서는 아마도 세리가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리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돼 있는 테라토리 안에는 들어왔지만 더 깊은 곳, 성소나 유대인들 성인 남자가 들어가는 곳들은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돼 있지 들어갔다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 성전이 보통 성전산으로도 표현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솟아오른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아마도 성소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나 세리는 밖에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제 본격적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과 죄인을 구별합니다. 자기 이름의 뜻에 맞게 하고 있죠. 바리새인,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색 불이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선인경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며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리는 본인의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성전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유대 전통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꼭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이야기가 비유이니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위치와 바리새인의 위치를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리새인은 굳이 성전까지 안 와도 되지만 성전에 와서 본인의 의로움과 본인의 올바름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성전에 온 것이고, 세리는 아마도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하나님,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그 열정 때문에 은혜의 자리인 성소, 그래서 비록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뜰에서 서성이고 이른바 짜부라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평가가 뒤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의 평가는 정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저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기도야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사람이 또 이렇게 그날따라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또 가는 길에 하필 또 저 나쁜 세리놈이 보이니까 기도하다 보면 좀 비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평소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본문 끝에 세리가 그래서 세리직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다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선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했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서 하루 네 번이지 하루 네 번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조금 이상하고 박해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리가 단지 솔직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과정 가운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지금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비유이죠. 바리새인 정도라면 그렇게 본인이 말하는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10년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 좀 어깨에 힘 줄만하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 비즈니스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속이지 않고 신분 문제도 합법적으로 다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스티커도 한 번도 끊기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 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실천하는 성과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도리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무엇을 행하고 어떤 노력을 했든지 그래서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키다 보면 흔히 주객이 전도되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릴 때 저희 할머니는 헌금을 반드시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셨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돈이 없다는 이유로 헌금을 안 하시는 주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랬더니 아이 헌돈을 어떻게 내냐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거 헌금하면 없는 순간 헌돈 될 텐데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나쁜 일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초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만한 건덕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마지막 아비멜렉을 속일 때 바로 전 두 장에 17장과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술되는 장면이,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건데 네가 웃었으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여동생이에요, 괜찮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미리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니까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아무런 전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언약은 세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록 세리가 세금을 걷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언약의 근거가 아닌 이상 이 세리도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리가 동족을 배반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언약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라서 내가 팔복교회를 다니니까 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방언을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스스로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 의로운 자신과 죄 많은 세리로 분리하려는 이 생각은 틀린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어떤 죄는 용납되고 어떤 죄는 안 되고 어떤 죄는 좀 가볍고 어떤 죄는 좀 무겁고 어떤 죄는 좀 지어도 괜찮고 어떤 죄는 안 된다는 서술이 없습니다. 죄인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대의 법은 그 법 죄의 경중을 따져서 심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티끌이든지 아예 까만 옷을 입었든지 간에 죄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일을 통해 자신만 빠져나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별로 자신만 깨끗하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신학자가 지은 책 중에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것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치유되고 낫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이라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 성경 번역의 구절 번역이 특별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거룩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 그 의무는 나만 거룩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거룩으로 초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걸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에 이 제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오늘날 말하는 학생의 개념이 아니라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100% 투명하게 다 오픈해야만 합니다. 또 제자는 그렇게 오픈된 선생님의 삶을 완전히 다 따라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 가면 영산신학원, 아마 이름이 영산신대학교로 바뀌었을 텐데요. 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순복음교회가 지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빨리 말합니다. 왜? 조영규 목사님 라디오 설교가 항상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은 조금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데 나머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보면 경상도 사투리를 일부러 흉내냅니다. 그게 사실은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이신 예수를 어떻게 흉내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은 사실 자신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죠. 우리는 세리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동시에 그런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만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일이 억울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억울하고 경찰한테 잡히면 진짜 이렇게 뭐지 과속을 했다가 잡히면 덜 억울한데 과속 안 했는데 잡으면 괜히 억울하고 한국 사람이라서 또 차별하나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스타벅스를 갔는데 아마 그 바리스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카페라떼 이랬는데 파른?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발음 이상한가? 나를 차별하나? 나를 미워하나?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뭐 맥도날드 또 뭐 스타벅스 이런 게 다 핸드폰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또 주문이 가능한 기계가 서 있더만요.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어렵게 그 바닐라 쉐이크 이거 발음 안 해도 그 이 판에서 바닐라 쉐이크 이렇게 딱 누르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그 가정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미국에 오시고 싶어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시기 싫은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미국 와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애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억울하게 우리 애들이 내 의도와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또 나는 정말 사랑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억울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애매한 고통들과 오해들, 어려움과 아픔들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아유 나 이제 뭐 늙을 만큼 늙었고 난 다 지나왔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병원에서 실습할 때 실습을 지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자기 형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있는데 자기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문상을 오신 것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분에게 아 그래 슬프겠지만 이 일을 겪고 났으니까 네가 더 훌륭한 상담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묘사하셨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높이 치켜들 뻔했다고 자기 신학교 교수에게 돌을 던질 뻔했다고 사실 슬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니 뭐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 그런 말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언젠가 우리 그렇게 되죠. 우리 그런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는 사실 같이 울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어깨를 맞대고 어깨를 빌려주고 울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허락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야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저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저의 의로움과 저의 신학적 대단함과 제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마음이 한없이 짜부라져서 세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성전 저 어디 구석에 짜부라져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여러분을 바리새인으로 세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만약 의로운 분이시라면 그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나눠주기로 원하시고 여러분이 만약 죄인들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 신앙을 목적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인생입니다. 어디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김치도 H마트에 사서 뚜껑 열어놓고 일주일 지나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 어디 그리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넘어졌을 때는 손을 내밀어주고 너무 슬플 때는 어깨를 빌려주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졌을 때에는 말없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있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더 놀랍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참 재미를 느껴보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그 상처를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하는 말 중에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 중에 가장 대단한 능력, 공감 능력인 것 같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거는 공감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유 그랬겠다. 아유 속상했겠네.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들은 저에게는 또 그런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공감 능력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식당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 카레 만드신다고 젓느라 힘드셨겠네요. 아, 기름 냄새 이거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네요. 그런 이야기로 공감하면서 시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공감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맞춰지고 그 사람과 내가 주파수가 맞아질 때에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흘러보내기 싫어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